2026년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0원입니다.
네, 완전히 제로죠.
손가락만 몇 번, 까딱하면 지구 반대편의 기업 주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세상 참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거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의 증권사들이나 투자 플랫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록적인 수익을 내면서 덩치를 막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 단돈을 쓸어 담고 있죠.
아니, 브로커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이 막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투자 업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는 아주 무서운 격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당신이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상품이다.
와. 당신 자신이 상품이다. 소름 돋네요.
네, 우리가 흔히 그 수수료 제로라는 표면적인 마케팅에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공짜니까 좋다고만 누르죠.
그런데 그 화려한 쇼윈도우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비용의 거미줄이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자료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6년 6월 22일자로 발행된 방대한 분량의 미국 증권사 및 투자 플랫폼 비교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플레이어를 다 분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피델리티, 슈업, IBKR 같은 전통의 거인들부터 라빈후드, 위블, 테이스티 트레이드 같은 모바일 기반 플랫폼까지 낱낱이 해부한 리포트입니다.
이게 단순히 리뷰 수준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의 미션은 앱스토어에서 뭐 디자인이 가장 예쁜 앱이나 평점이 높은 앱을 찾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청취자 당신의 투자 방식, 거주지, 세법상 지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른바 나만의 금융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융 운영 시스템이라는 단어 선택이요. 오늘 분석할 리포트의 핵심을 진짜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미국 시장에서 투자 계좌라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모바일 앱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세금 처리, 현금 흐름 관리, 글로벌 자산 배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하나로 통합된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와, 인프라요?
네, 이 인프라의 뼈대를 잘못 세우면요, 겉으로는 수수료를 아끼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기회비용이랑 뼈아픈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됩니다.
저도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네.
바로 그놈의 수수료 0원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꼽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올바른 플랫폼 선택을 위해서 6단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계좌 개설 자격, 상품 범위, 총비용, 플랫폼 깊이, 세금과 리서치, 그리고 확장성까지요.
네, 아주 구조적으로 잘 나눠놨죠?
근데 이 중에서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게 바로 세 번째 기준인 총비용의 실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 수만비용 파트 말씀이시죠?
네. 아니, 매매 수수료가 0원인데 도대체 내 돈이 어디서 세고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파헤쳐 주시죠.
리포트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경고하는 게 바로 수수료와 총비용을 제발 구분하라는 겁니다.
수수료와 총비용은 다르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숨은 비용이 바로 미투자 현금 수익률이거든요.
미투자 현금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계좌에 항상 100% 주식만 꽉꽉 채워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폭락장 대비해서 현금을 들고 있기도 하고 뭐 팔고 나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머물기도 하니까요. 쉴 때도 투자 일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 당신의 계좌에 주식을 사고 남은 현금 1만 달러, 즉한 1,3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1만 달러.
네, 피델리티나 샵 같은 플랫폼은 이 돈을 알아서 머니마켓 펀드나 고금리 예금에 굴려줘요. 그래서 연5% 수준, 즉 1년에 약 500달러를 이자로 꼬박꼬박 꽂아줍니다.
오, 가만히 둬도 500달러가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수수료 무료를 막 엄청 강조하는 일부 모바일 브로커들은 이 현금에 대해서 0.01%의 이자만 줍니다.
네, 0.01%요?
네, 1년에 단돈 1달러입니다. 500달러와 1달러, 엄청난 차이죠.
와, 세상에.
당신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수수료 아꼈다고 좋아하는 그몇 달러 혜택 다 합쳐도요, 이 이자 차이 하나가 발생시키는 기회비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와, 1만 달러만 있어도 1년에 5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네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또 발생한다면서요?
네, 바로 호가 차이, 즉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랑 슬리피지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거 공항에서 환전할 때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공항에서 해외여행 갈 때 달러 환전해 보셨잖아요.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 다르죠?
네, 그 차액이 은행 마진이잖아요. 좀 아깝긴 하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매수호가랑 매도호가의 틈새가 존재하는데요. 주문 처리 시스템이 약한 브로커를 쓰면 당신은 항상 미세하게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고 더 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아, 샀을 때 이미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시장가로 매수 버튼을 팍 누르는 그 0.1초 찰나에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해서 체결되는 슬리피지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와, 0.1초 만에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투자자라면 이 보이지 않는 1센트, 2센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장기 수익률을 완전히 갉아먹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거 결국 차를 고르는 과정이랑 똑같네요.
차요? 자동차요?
네, 카탈로그에 큼지막하게 적힌 기본 차량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하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도심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부품 수리비라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붙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진짜 그 차의 유지비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와, 자동차 비유가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 차로 강남 한복판을 출퇴근 갈 건지 아니면 거친 오프로드를 달릴 건지 목적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용도가 중요하죠.
리포트의 두 번째 기준인 상품 범위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막 옵션이나 선물, 채권을 거래해야 하는 오프로드 성향의 투자자인데
네.
주식 매매만 무료인 도심용 경차 플랫폼을 딱 고르면 아무리 유지비가 싸도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비용과 목적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네 번째 기준인 플랫폼 기표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강력하게 반론을 하나 좀 제기하고 싶거든요.
반론이요? 말씀해 보시죠.
리포트는 모바일 앱의 편의성이랑 데스크톱 전문가용 플랫폼의 차이를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비중 있게 다뤘죠.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모니터 3개씩 띄워놓고 투자합니까?
그런가요?
다들 출퇴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바일 온리 시대잖아요. 앱이 직관적이고 디자인 예쁘고 쓰기 쉬우면 그게 사용자 입장에선 무조건 최고 아닌가요? 복잡한 차트를 굳이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쓰기 쉬운 게요?
네. 리포트의 분석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쉽다는 감각이에요.
왜죠?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매끄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 즉 UX가 당신의 위험 관리를 결코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위험 관리를 안 해준다.
라빈후드나 소파이, 웹풀 같은 모바일 특화 앱들 보세요. 계좌 개설도 3분이면 딱 끝나고 화면에 막 폭죽 터지면서 매수 버튼도 게임처럼 엄청 직관적이잖아요.
맞아요. 누르는 맛이 있죠.
하지만 이 쉬움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당신의 충동을 제어할 장벽도 같이 사라졌거든요.
아, 충동 제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너무 쉽고 빠르니까 투자자들은 충분한 리서치 없이 막 과도한 단기 매매를 하거나 시장 요동칠 때 감정적으로 패닉 셀링을 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하긴 버튼 한 번이면 팔려버리니까요.
그리고 도구가 너무 단순하면 정교한 방어 전략을 아예 실행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하락장을 방어하려고 복잡한 옵션 해지 전략을 짜야 하는 트레이더라면요.
네.
아무리 앱이 예뻐도 분석 도구가 부족하면 그냥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하더라도 그 어려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와,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버튼이 누르기 편하다는 게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낱낱이 해보한 6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제 2026년 현재 미국 시장의 브로커리지 생태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네, 지형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리포트는 시장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플랫폼을 크게 4가지 그룹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류했더라고요.
네, 리포트의 포지셔닝 맵을 보면 각 플랫폼의 정체성이랑 생존 전략이 진짜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뭔가요?
첫 번째 그룹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범용 강자 그룹입니다. 피델리티와 슈왑이 이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죠.
아, 전통의 거인들.
이들은 일반적인 주식 장기 투자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트레이딩, 그리고 은퇴 계좌 관리랑 복잡한 자산 승계까지 투자자 일생에 걸친 거의 모든 금융 이벤트를 방어해내는 전천후 인프라예요.
저도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왜 이들이 공용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어요?
특히 피델리티는 단순히 주식 수수료가 0원인 걸 넘어서 채권 거래할 때 1달러 퍼 본드, 그러니까 딱 1달러만 받는 투명한 가격 구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맞아요. 채권 시장에서 그 정도면 엄청난 메리트죠.
게다가 슈아브는 과거의 TD 아메리트레이드를 합병하면서 그 유명한 Thinkorswim이라는 전설적인 데스크톱 트레이딩 툴을 그냥 자기네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해버렸잖아요.
네, 진짜 신의 한 수였죠.
안정성이랑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괴물들이네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어딥니까?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그룹은 전문 트레이딩 특화 생태계입니다. IBKR, 즉 Interactive Brokers,랑 TradeStation, 그리고 Tasty Trade가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이죠.
이름부터가 아주 전투적이네요.
이들은 뭐 초보자를 다독여주는 친절한 인터페이스 이런 거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나요?
오로지 전 세계 160개가 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 기관 투자자 수준의 고급 주문 라우팅 기술, 그리고 업계 최저 수준의 마진 이자율을 제공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와, 프로 트레이더들이랑 파생상품 투자자들을 위한 무기고네요, 무기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을 볼까요? 밴가드와 메릴 에지가 속한 장기 투자 및 자산 관리 특화 그룹입니다.
저는 사실 이 리포트 보면서 밴가드에 대한 불만이 좀 풀렸습니다.
불만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 밴가드 앱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UI가 구식이고 엄청 무겁더라고요.
앱이 좀 많이 올드하죠.
네, 옵션 거래 수수료는 계약당 1달러씩이나 꼬박꼬박 받아가고 차트 기능은 형편없고 저는 이게 단순히 걔네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하, 아닙니다. 그거 철저하게 의도된 불편함이에요.
네, 의도된 거라고요?
나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잭 보글의 철학, 그 자체를 구현한 거대한 자산 운용사거든요.
아, 잭 보글의 철학.
행동재무학 정설에 따르면 투자자가 자기 계좌 수익률을 자주 들여다보고 매매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을수록 장기 수익률은 극적으로 박살납니다.
헉, 수익률이 박살난다고요?
네, 그래서 밴가드는 화려한 차트나 빠른 주문 기능을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뇌동매매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물리적으로 늦추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유혹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버린 진짜 장기 투자자를 위한 수녀원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였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앞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다뤘던 로빈후드, 웨불, 소파이 같은 앱 기반 접근성 특화 플랫폼이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주식 초보자들이나 소액 모바일 투자자들한테 투자의 문턱을 확 낮춰준 공로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네, 디자인도 예쁘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펀더멘털 리서치라던가 전통적인 채권 거래, 복잡한 세금 자료 처리 같이 진짜 깊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밑바닥에 금방 드러난다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죠.
아,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시장 생태계를 이렇게 멋지게 분석해놨는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어쩌면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수많은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잖아요. 그걸 권한 자체가 없다면요?
그렇죠. 아예 못 쓰면 소용이 없죠.
리포트 후반부에 나오는 세금 지위와 거주지 파트를 읽고요. 저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나 미국 외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라빈후드 같은 앱은 처음부터 그냥 그림의 떡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대다수 투자자들이 가장 과소평가하고 간과하는 부분이자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제약 조건이에요.
네.
플랫폼 쇼핑을 하기 전에 본인의 세법상 지위와 국적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미국 브로커리지 시스템 안에서 투자자는 철저하게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 즉 US 펄슨이에요.
아,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
네. 이분들은 가입할 때 미국 국세청 규정에 따라 W-9이라는 양식을 작성하고요. 매년 양도차액이랑 배당에 대해서 1099 폼이라는 세금 보고 서류를 받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아주 촘촘한 세금 그물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 그러니까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한국 거주자분들이나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W-8BN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자기가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 W-8BN. 이름부터 어렵네요.
자, 여기서 왜 로빈후드나 위블 같은 트렌디한 앱들이 외국인에게 치명적인 덫이 되는지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오, 왜 덫이 되는 거죠?
이 앱들은 수수료 제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요. 뒷단에서 엄청난 비용이 드는 복잡한 백오피스 컴플라이언스 인력이랑 시스템을 과감하게 다 쳐내버렸어요.
아, 비용 절감하려고요?
네, W8BN폼을 111 관리하고 글로벌 고객의 거주지를 증명받고 외국인 세금 원천징수 처리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얘네한테는 감당하기 싫은 막대한 비용인 겁니다.
아, 그래서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미국 내 주소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처음에 계좌 개설을 꽉 막아버리거나 나중에 거주지 문제로 계좌를 냅다 동결해버리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와, 결국 우리 앱은 무료니까 귀찮은 외국인 세금 처리 같은 건 안 해준다. 이런 배짱이네요.
정확합니다.
아니, 기껏 차트 설정 다 해놓고 투자금 수천만 원 다 입금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가 동결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낭패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진짜.
게다가 이 W8BN 양식이 단순히 나 한국에 산다 이런 거주지 증명용이 아니라 내 수익률을 지켜주는 엄청난 마법의 방패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 징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배당을 받으면요. 미국 국세청이 무려 30%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30%요? 너무 많이 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효한 W8BN 양식을 제대로 쫙 제출해서 한미 조세 조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요. 이 원천 징수율이 15%로 절반이나 확 줄어듭니다.
와, 절반으로요?
네. 만약에 1년에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가만히 있으면 30만 원을 뜯길 양식 하나로 15만 원만 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에서 배당 수익 15%의 차이가 복리로 막 굴러가면 나중에 계좌 잔고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진짜 이거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네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시거나 유학, 뭐 파견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 계획이 있는 청취자분들이라면 거주지 제한이 엄격한 플랫폼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거군요.
절대 안 되죠.
대신에 외국인 세금 처리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IBKR이나 슈압 인터내셔널, 옵션 거래를 하신다면 테이스티 트레이드 같은 글로벌 친화적 플랫폼을 무조건 1순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리포트의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네, 맞습니다. 세무 행정 처리가 허술한 브로커를 딱 고르면요. 나중에 기껏 투자 수익 내놓고도 사후 정리에 더 큰 비용이랑 변호사비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네, 게다가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그러니까 FBI와 문제까지 막 얽히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니까요.
아, 끔찍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숨은 비용의 메커니즘도 완벽히 파악했고, 네 가지 생태계 특성도 이해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가로막는 W8BN 세금 정벽까지 저희가 싹 통과했습니다.
네, 아주 큰 산을 넘었죠.
이제는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 결론부로 넘어가 보죠. 청취자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구체적인 플랫폼을 딱 매칭해 볼 시간입니다.
오, 리포트 7장을 보면요. 투자자 유형별로 최적의 매칭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 기대되네요.
VOO, QQQ 같은 S&P500이나 나스닥 인덱스 ETF를 사서 수십 년간 그냥 장기를 묻어두려는 분들.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죠?
네, 이분들에게는 피델리티와 슈업이 가장 완벽한 기본값입니다. 시스템 신뢰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무엇보다 배당금 재투자 기능의 자동화가 진짜 훌륭해요.
배당금 재투자? 즉 드립 기능 말이죠. 이것도 복리의 마법 설명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배당금이 현금으로 딱 들어오면 그걸 내 계좌에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해당 주식의 소수점 단위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사들이는 기능이거든요.
아, 남는 돈 없이 싹 긁어서요?
네. 눈덩이가 언덕 굴러 내려가면서 스스로 막 눈을 붙여서 커지는 그 복리 엔진의 핵심이죠. 피델리티와 슈업은 이 드립 설정이 클릭 한 번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양질의 리서치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어떨까요? ETF만으로는 성에 안 차고 하락장에서도 막 수익을 내기 위해 옵션 거래를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싶은 트레이더들이요.
옵션 트레이더에게는 리포트가 단연 테이스티 트레이드를 꼽습니다.
테이스티 트레이드요?
네. 이 플랫폼은 수수료 구조 자체가 파생상품의 특성에 맞춰서 완전히 재설계되어 있어요. 보통은 옵션 계약을 열 때랑 청산할 때 양쪽으로 수수료를 다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포지션을 열 때만 계약당 1달러를 딱 받고 청산할 때는 수수료가 무조건 0원입니다.
아, 나갈 때는 공짜다. 게다가 거래 규모가 확 커질 때 수수료 상한선, 즉 캡을 씌워준다는 것도 되게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에 주문해서 계약수가 10대를 넘어가면 수수료 상한선이 딱 적용돼서 대량 거래의 비용 부담을 극적으로 낮춰주죠.
와, 프로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의 핵심인 델타, 감마, 세타 같은 옵션 그릭스 지표들을 화면상에서 직관적으로 쫙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은요. 전 세계 어떤 플랫폼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독보적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한국인 같은 글로벌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헤지펀드처럼 막 전 세계 자산을 굴리고 마진 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진짜 전문 트레이더라면요.
아, 그분들에게는 솔직히 IBKR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아예 대안이 없다고요?
네. 버튼 하나로 160개 글로벌 시장의 주식, 채권, 외환을 만배로 넘나들 수 있고요. 빌려 쓰는 자금에 대한 마진 이자율도 압도적으로 낮거든요. 게다가 나만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보수로 돌리기 위한 강력한 API 지원까지 진짜 기관 투자자급 무기를 개인한테 쥐어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전문가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약간 모순된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어떤 욕망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 전 재산의 80%를 S&P 500 ETF에 꼬박꼬박 넣으면서 아까 말한 그 드립 복리 효과로 안전하게 노후를 개비하고 싶어요.
네, 아주 모범적이죠.
근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뉴스에서 막 AI 테마주가 뜬다고 하거나 시장이 급락할 때는 테이스트 트레이드 같은 데 가서 옵션 거래로 짜릿한 단기 수익도 내보고 싶거든요. 장기 투자랑 단기 투기 둘 다 포기가 안 되는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앱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진짜 인간적인 고민이네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들 그럽니다. 바로 여기서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통찰력 있는 결론이 딱 등장해요. 무리하게 단 하나의 만능 플랫폼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로 안 되나로?
네. 리포트는 장기 투자용 핵심 계좌와 전문 트레이딩용 계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원화 전략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원화 전략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보관하는 아주 안전한 금고랑 가끔 막 스릴을 즐기러가는 카지노를 아예 다른 건물로 찢어놓으라는 거군요.
허허, 완벽한 비유입니다. 금고 안에서 카지노 칩을 만지작거리면 절대 안 되니까요.
확 와닿네요.
장기 핵심 자산은 페델리티나 슈왑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적으로 좀 불편한 뱅가드 같은 든든한 금고에 딱 넣어두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앱을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상에서 거리를 쫙 두는 거죠. 반면에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나 옵션 트레이딩 자금은 딱 떼어내서 IBKR이나 테이스티 트레이드 같은 전문 도구로 치열하게 운용하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행동 재무학을 여기 이용한 최고의 방어막이네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시장이 폭락해서 손실을 봤을 때 막 홧김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장기 ETF 계좌의 매도 버튼까지 같이 눌러버리는 그 복수 매매의 참사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계좌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각 플랫폼의 장점은 100% 다 흡수하면서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오류는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방대한 자료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결국 이 긴 딥다이브를 관통하는 핵심은 앱스토어에서 버튼 누르기 편한 앱을 고르는 게 훌륭한 투자의 시작이 결코 아니다 라는 점이네요.
네,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0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예대마진과 슬리피지 같은 진짜 비용의 구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를 매몰차게 내치는 그 W8BN 세금 장벽의 진실, 마지막으로 나의 투자 심리를 방어하는 물리적 계좌 분리 전략까지.
완벽한 요약이네요.
투자는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막 쇼핑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거친 자본시장에서 나의 평생을 지켜줄 나만의 견고한 금융 벙커를 건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플랫폼이 아무리 막 화려한 기능을 제공하더라도요, 그것이 당신의 거주지, 세법상 지위, 그리고 리스크 수용 성향과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인프라가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진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당신의 뼈를 때릴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브로커리지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기술의 발전, 진짜 눈이 부시잖아요. 원클릭으로 모든 게 연동되고 화려한 실시간 옵션 스캐너가 막 번쩍이고 AI가 내 포트폴리오를 다 분석해줍니다.
네, 보기만 해도 막 빠져들죠.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술들이 고도화될수록 당신의 실제 장기 수익률도 이 첨단 기능들 덕분에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아니면 당신의 눈을 현혹하는 그 너무 많은 버튼과 쏟아지는 푸시 알림들이 오히려 당신의 과잉 거래를 부추겨서 알게 모르게 계좌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 매끈하고 예쁜 증권 앱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은 지금 진정으로 당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게임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저 당신이 수수료의 함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거래 버튼을 누르도록 은밀하게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당신만의 금고와 카지노는 잘 분리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시만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검이 될 겁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